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베드로도 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왕은 유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리라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자들이 대제사장에게 잡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문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감옥에서 구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이번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6명의 군사가 4명씩 교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겹으로 된 사슬에 묶였는데 좌우편에 한 사람씩 경비병이 서서 그 사슬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 밖에도 경비병이 서서 밤낮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제발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유월절 축제도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이는 날입니다. 제자들은 그날 밤 모두 마가의 집에 모여 더욱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경비병들이 모두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의 빛이 베드로의 주위를 비쳤으나 누구 하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벗겨졌습니다. 천사는 다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깊이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눈을 떴기 때문에 얼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기분으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었습니다.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입고 말없이 천사의 뒤를 따라 감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의 둘레는 높고 튼튼한 돌담이었고 철문이 굳게 닫힌 채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베드로가 다가서자 문이 소리 없이 저절로 열려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는 도중에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길은 어둡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꿈속인지 깨어있는지 분간 못할 정도로 얼떨떨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밤공기가 그의 머리를 맑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감옥 속에 있지 않고 바깥 거리에 서 있음을 또렷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해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마가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열심히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서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때인 만큼 제자들은 대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궈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굴까? 강도가 아니면 제자들을 잡으러 온 군사가 아닐까? 그렇다면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로데는 대문도 열지 않은 채 안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베드로다. 어서 문을 열어다오.
틀림없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로데의 놀라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것조차 잊은 채 로데는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여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가 꿈꾸고 있는 게로구나. 베드로 선생은 지금 감옥에 계셔.
하지만 정말 베드로 선생님인거려?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베드로의 영일 것이다.
안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몇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대문을 열었습니다. 로데의 말대로 거기에는 베드로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으니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으로 베드로를 헤롯 왕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되기는 했으나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다른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날이 밝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경비병이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나 나지 않았고 성문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쥐새끼 한 마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가 달아난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을 풀어 베드로를 찾다가 끝내 못 찾게 되자 경비병들을 문처했습니다.
죄수가 탈출하면 어떤 벌을 받는가? 모두 잘 기억해 두어라. 이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사형에 처하라.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헤롯 왕은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옥좌에 앉아 사람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두려웠으므로 아첨하기 위해 감탄한 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은 무척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에게 잔인한 짓을 예사로 함으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중들이 자기를 신이라 말하는 것을 태연히 앉아 듣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헤롯을 내리쳤습니다. 헤롯 왕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종들이 나와 헤롯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려 싣고 갔습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오래도록 괴롭혀왔던 왕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헤롯 왕의 박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차츰 강하고 튼튼하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은 차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사울이나 바나바를 도와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과 함께 자랐지만 헤롯 왕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에서 신도들이 금식을 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에 떠나보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항구로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구브로에는 헬라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던 신이란 인간보다 조금 세며 헬라 북쪽에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것은 제우스라는 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발에 날개가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은 사냥꾼의 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신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숱한 신들이 있었는데 어느 신이든 보통 남녀와 같으며 인간보다 조금 나을 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라 해도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아프리카나 그 밖의 나라들의 우상 숭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의 우상들은 몹시도 꼼꼼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술적으로도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에는 좋은 학교가 있어 훌륭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학자들이 쓴 것이 세계 곳곳의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 말은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이름이 나 있으며 헬라 말로 씌어진 빼어난 시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들이며 사람의 모양을 새긴 조각에도 좋은 것이 많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간수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 중에도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너무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분의 진짜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찾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해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에 대해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몇 세기 동안에 걸쳐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는 일체 교제를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사회를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이나 바나바가 헬라로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고쳤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으로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 불리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곳은 이름은 같지만 처음 두 사람이 출발한 안디옥은 아닙니다. 바울은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모두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두들 무척 열심히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헬라 사람은 남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질투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일일이 반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신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만두겠소. 이제부터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오.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으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 사람들은 바울이 들려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땅 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성읍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고 그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눈치채고는 곧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앉은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발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할 뿐더러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바울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똑바로 일어나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비틀거리지도 않고 걸어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신이 있으며 그 신들이 가끔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의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신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바나바를 스스신이라고 부르고 바울은 공석상에서 말하는 것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험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습니다. 스스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에 쓸 황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동을 보고 놀라 군중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걷어치우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쳐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제사 지내려는 것을 말리기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거짓말을 꾸며 바울과 바나바가 나쁜 사람이라고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두 사람을 신으로 받들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바울에게 희생제물을 바쳐 제사 지내려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쓰러져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잔혹한 광경을 보고 울면서 바울을 뒤쫓아가서 버려진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 힘으로 일어나 자기가 묵고 있던 집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트라를 떠나 더베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전에 간 적이 있는 도시를 한 번 더 차례로 들렸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 일행이 세운 교회는 튼튼히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앞서 말한 여러 교회에서 신자들을 보살필 장로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 바울과 바나바가 각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무렵의 큰 교회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끄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를 손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여러 나라의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여행을 떠납시다. 새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가봅시다.
바나바는 이번 여행에 젊은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는 도중에서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도 전처럼 돌아가 버릴지도 모르니 데리고 가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두 사람은 각각 따로 가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산을 넘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첫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 교회에 열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디모데라는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모두 마음이 곧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디모데에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디모데는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그 지방의 도시란 도시, 마을이란 마을은 다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윽고 해변에 자리잡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바울은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 앞에 한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없는 나라로 가서 가르치라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편 헬라 북쪽에 위치해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게도냐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걸려 배는 이윽고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며칠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바울 일행이 닿은 곳은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갔었던 나라들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가에 사람들이 이따금 모여 기도한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자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전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잘 알게 되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일 저를 주의 신도로 여겨주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는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묵게 했습니다.